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우한을 비롯한 인근 3개 도시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우한시와 인근 3개 도시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춘절을 맞아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며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당국은 항공사와 여행사에 항공편을 취소하려는 모든 승객에게 환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전에는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3일 현재 중국 본토에서는 634명의 확진 환자와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최초 발병지인 후베이성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우한 폐렴 사태를 세계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이틀째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때문에 24일 긴급위원회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이 22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둘째 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전날 탄핵 심리 진행을 위한 교칙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공화당과 민주당은 어제 본격적인 변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변론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 위원단을 이끄는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전략적 파트너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하는 등 자신의 재선을 위해 외국의 도움을 확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변론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부터 차례로 각각 사흘 동안 하루 8시간, 총 24시간씩 변론을 진행합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법안이 23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하원 부의장은 이날 브렉시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법안은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브렉시트였지만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이 이달 31일까지 이를 승인하게 되면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이행됩니다. 유럽연합의회 표결은 다음 주에 실시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무니신 미 재무장관이 23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과 올해 안에 무역협정이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무니신 장관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 디지털 과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과세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매출액의 약 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무니신 장관은 디지털 과세를 도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22일 무니신 장관은 다보스 포럼 패널로 참석해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과세를 임의적으로 부과할 경우 우리 또한 자동차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이 계획대로 오는 4월부터 디지털 과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디지털 과세에 대한 국제적인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영국은 독자적 디지털 과세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3일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7명의 국제사법재판소 심사위원단은 오늘 미얀마 정부의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권력 내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만장일치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이 결정의 집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어 일부 국가는 판결을 무시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조사관들은 대량 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남서부의 보안관 사령관이 복면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관영통신은 22일 괴한들이 이란 남서부에서 혁명수비대 산하 군사조직인 바시지 부대를 지휘해온 압둘 호세인 모하다미 사령관의 네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면서 언론의 의원들의 다양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규정에 따르면 의원들은 말하거나 서 있는 게 금지되고요. 회의장에 손전화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리에 앉아서 졸본들의 일탈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우유를 마시는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과거에는 상원 회의장에서 물이나 청량음료처럼 톡 쏘는 탄산수만 마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된 건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궤양산에 대한 약이나 의학적인 지식이 없던 당시 의원들은 회의 도중에 우유를 마시면서 위궤양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이 관행이 지금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사탕도 먹을 수 있습니다. 1965년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조지 머피 상원의원은 회의장 내 책상 서랍에 사탕을 계속 숨겨뒀다고 하는데요. 머피 의원이 사탕을 동료 의원들과 나눠 먹었고요. 그 후 입구 쪽 책상 하나는 사탕으로 쟁여놓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함경도는 구름 많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 남부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지역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 토큰스가 부릅니다. 드넓은 정글 속에서 사자는 오늘 밤 잠을 자네요. 한적한 마을 가까이에서 사자가 오늘 밤 잠을 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The Lion Sleeps Tonight. 첫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진원지인 우한시와 인근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유엔이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처를 다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기억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이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7명이 사망했고요. 약 6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르게 숫자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 등 중화권은 물론이고 일본과 한국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 이곳 미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진원지를 봉쇄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23일 진원지인 우한시와 인근 황강시, 어저우시를 봉쇄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과 항공, 철도 등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공고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우한으로 통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지하철, 선박, 기차 등의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네, 이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성도입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이고요. 중부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또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이 중국 중부에서요. 대부분의 우한 시내 대중교통수단은 23일 오전부터 전면 중단됐고요. 주민들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시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25일부터 이 최대 명절인 설 춘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 수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우한 폐렴이 더욱 확산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말고 또 다른 곳들도 봉쇄됐다고요?
네, 우한시에 대한 봉쇄 조처가 단행된 지 몇 시간 후 우한시로부터 약 70km 떨어진 황강시에도 비슷한 봉쇄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 황강은 인구 약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또 이후 같은 후베이성의 어저우, 또 치비 등에도 봉쇄령이 내려졌고요.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춘제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봉쇄 조처가 내려진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 당국의 돌연 봉쇄 조처의 외부와 완전 차단되자 이 주민들이 시내 식품점 등으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재기 하는 등 극심한 불안감과 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점은 현재 물건이 다 동일한 상황인데요. 극장이나 인터넷, 카페, 술집 등도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지 모습을 마치 유령의 도시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하철역과 버스 정거장 등 도로에는 중국 군인들이 도열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거리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도시를 빠져나간 시민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우한시의 경우 23일 오전을 기해 이 봉쇄 조처가 내려졌는데요. 사전에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일부 시민이 이미 도시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SNS에 이 도시를 탈출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재했는데요. 또 우한발 항공편도 이날 10시를 위해서 기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항공기는 그대로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바이러스가 번질 잠재성은 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진원지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한 폐렴은 지난해 연말에 발병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이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발병 초기 중국 당국은 우한 폐렴이 이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시 이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중국 당국이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이 중국에서 시작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로 전 세계적으로 약 8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거의 한 달 넘도록 이 사스 발병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죠. 네. 일각에서는 이 중국 정부가 이번 우한 폐렴 역시 실제 상황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군요.
네, WHO는 23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비상회의를 열고 이번 우한 폐렴과 관련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WHO는 전날 22일에 비상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더 회의를 계속한 뒤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이 나왔군요.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23일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ICJ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재판부의 발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압들카위 아메드 유스프 ICJ 소장은 현재 로힝야족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데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얀마 정부에 4개월 후 어떤 조치를 이행했는지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는 누굽니까?
네, 서아프리카 나라인 감비아입니다. 이 감비아는 이슬람교 국가인데요.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하고 탄압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슬람권 국가들을 대표해서 ICJ에 제소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 측에서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겸 외무장관이 전면에 나섰죠.
맞습니다. ICJ는 지난달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은 미얀마 변호인단과 함께 미얀마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미얀마에서 이 로힝야족에 대한 조직적인 집단 학살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이 결정이 최종 판결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조처는 긴급 조처인데요.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그동안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 사태를 막기 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로힝야족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제대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결정이 구속력은 있습니까?
네, ICJ는 1945년 UN 헌장에 따라 설립된 UN 최고 헌법기구입니다. 이 ICJ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요. ICJ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종종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ICJ 재판부는 미얀마 정부에 이번 조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얀마에 국제 법적인 의무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재판정까지 가게 된 로힝야족 사태,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 종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이 미얀마에 정착한 아랍계 후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 측은 이들이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이 대다수 불교 신자들인 미얀마인들과 로힝야족 간에는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지난 2017년 로힝야 반군이 정부군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겁니다.
당시 미얀마 정부군의 대응이 문제가 됐었죠.
네, 미얀마 정부군은 대대적인 로힝야 반군 토벌 작전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화와 강간, 살인 등을 자행하며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얀마 정부군의 군사 대응을 피해 수백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군사 대응을 사실상 집단 학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군요.
네, 23일 예루살렘의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에서 제5회 세계 홀로코스트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포럼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다 이런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반유대주의 관련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홀로코스트가 뭡니까?
네, 홀로코스트는 독일 나치 정권의 수장인 아돌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자행했던 유대인 대학살을 말합니다. 특히 폴란드 남부에 지어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45년 1월 옛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면서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악행이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날 행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많이 참석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영국의 찰스 왕세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이 40여 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참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관련국 대표들이 대거 함께했군요.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 1939년 나치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고요. 또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1945년에 전쟁은 끝났지만 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푸틴 대통령이 이 2차 세계대전 발발에 폴란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폴란드 대통령이 크게 반발했고요.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포럼 전날 가진 만찬에서 역사 문제는 학자들에게 남겨두고 정치 지도자들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홀로코스트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 3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주요 정상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을 가리켜서 지구상에서 가장 반유대적인 정권이라고 지목했고요. 세계 지도자들이 이 정권, 그러니까 이 이란에 통일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치처럼 이제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구상의 유일한 유대국가인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폭군인 이란에 맞서는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또 모든 정부가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펜스 부통령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 반유대주의를 주도하며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단 하나 정부가 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란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또 홀로코스트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나치 희생자들을 애도했는데요.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범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머리를 숙여 사죄했는데요.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거부감을 느낄 것을 고려해서 이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연설한 것이라고 독일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들은 대통령의 유죄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사태가 정치적 농간이자 국가적 수치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또 버지니아 주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탄핵 재판 이틀째 일정이 22일 상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심판 진행 방식 결의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진행됐고요. 다음날인 22일에는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들을 배심원인 상원위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소추위원들의 변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직위를 활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애담 시프 소추위원 대표가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withhel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military aid to a strategic partner at war with Russia to secure foreign help.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금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선에 도움을 주도록 압박했다는 얘기. 원조 사업을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보류시킬 수 없다고 제이슨 클로우 소추위원이 말했습니다. 소추위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87 of you voted for the aid. President Trump did not think the aid was important last year.
네, 상원의원 87명이 찬성 투표에서 가결시킨 원조 사업이라는 말인데요. 이걸 집행하지 못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들을 무시했고 의회 직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외국적
소추위원 측 주장입니다. 제럴드 네들러 소추위원의 말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As President Zelensky was taking power, Mr. Giuliani was already engaged in an effort to convince Ukrainian officials to announce two.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루돌프 줄리안 씨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요 줄리안이 변호사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줄리아니 변호사는 아직 탄핵 소추 과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진행된 탄핵 조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고요. 또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소추위원들은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건가요?
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벨 디밍스 소추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need to hear from Ambassador Bolton, and I know the American people
want to hear from Ambassador Bolton.
우리는 볼튼 전 보좌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민 모두가 증언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볼튼 전 보좌관이 사실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앞서서 밝혔지만 21일 채택한 탄핵 심판 규칙 결의안에 다시피 부당하다는 입장이 여전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취임한 뒤에 가장 많은 140개가 넘는 글을 인터넷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대부분은 탄핵안에 대한 반박 주장이거나 자신의 재임 중 업적에 관한 자료를 재트윗, 재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밝힌 의견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세계 경제 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 머물렀는데요.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탄핵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 total hoax. It's a disgrace. They talked about their tremendous case. And it's all done. Their tremendous case. They had no case. It's all a hoax.
네, 탄핵이 총체적인 농간이다 수치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혐의들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소명된 범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민주당 정치 공세는 대통령이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탄핵 정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자신은 미국을 위해서 엄청난 합의들을 외국 나라들과 이뤄내는 등 대통령으로서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23일 공개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정 출산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새 규정이 24일에 연방관보에 공식적으로 올라가고요. 이날부터 발효가 됩니다.
원정 출산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걸 말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애를 낳으면 이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국적 결정에 있어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거죠?
맞습니다. 이 속지주의라 그러면 어떤 나라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한테는 그 나라 국적을 부여합니다. 이 반대는 속인주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부모의 이민 신분을 따져서 국적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는 거의 대부분 시민권을 줍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원정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죠.
네, 단지 태어날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려고 체류 목적을 속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단순 방문이나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낳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23일 성명을 냈는데요.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이민제도의 온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조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원정출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연방정부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민 제한 강화를 옹호하는 민간 조직인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약 3만 3천 건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요. 네. 2018년에 미국 안에서는 모두 380만 명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안에서 원정출산 관련 사업이 성업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분만부터 이 산후조리까지 제공하는 사업이 성업 중인데 비용이 최고 8만 달러 정도까지 드는데요. 네. 주로 이제 러시아나 중국 출신 여성들이 미국에 와서 원정 출산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급하는 입국사증, 비자 종류가 많은데요. 새 규정 적용 대상은 어떤 비자입니까?
네, 비이민 비자 일종인 B1과 B2 비자입니다. 이게 사업이나 여행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사람들한테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정 출산 목적으로 이런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면 미국 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2018 회계연도에 B1과 B2 비자가 약 570만 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정 출산을 하려는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할 때 임신 여부나 비자 신청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정 출산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 새 규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항목입니다. 이 비자 발급 심사를 하는 영사들이나 입국 심사 요원들이 원정 출산 여부를 어떻게 가려낼 건지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단 임신한 여성이 비자를 신청하면 원정 출산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현재 규정으로는 비자 심사를 할 때 임신을 했는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임신할 예정인지는 묻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이 원정 출산 시도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레드 플래그 적기 법안이 22일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찬성 21표, 반대 19표로 가결됐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전원 찬성했고요.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위험 인물이 총기를 보유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적기, 즉 붉은 깃발이 신원조회에서 드러난 사람한테 이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총포류 판매를 금지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시로 이걸 압류할 수도 있는데 미국 안에서 지금 50개 주 가운데 17개 주가 이런 적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깃발로 표시되는 위험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총기로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총기를 구매하거나 보유하거나 또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기 구매를 금지하거나 압류하는 권한은 그럼 누가 행사하나요?
네, 경찰이나 보안관 등 사법기관 관계자하고 주검찰입니다. 하지만 네. 뭐 불신검문 등을 통해서 아무 때나 이걸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해당되는 인물을 파악하고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지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건가요?
이 총기 소유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총기 소유 권리를 유지한 이 수정헌법 2조 권리가 버지니아주에서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당신의 총기를 뺏으려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대규모 시위대가 최근에 버지니아주 의사당 앞에 집결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총기 관련 단체와 이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모여들었는데요. 또 규제 강화를 원하는 시민들도 따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 다행히 불상사 없이 시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버지니아에서 적기법이 곧바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직 절차가 있는데요. 네.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지 공식법이 됩니다. 작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위에 상하원과 하원을 모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게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소속인 레플노돔 주지사도 이 총기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자인가요? 아니면 날 가두고 있는 교도관인가요? 당신의 조명 아래 살고 싶지 않아요. 스포트라이트 들어보시죠. 제니퍼 허드슨의 노래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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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영화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만능 연예인, 배우 겸 댄서이자 가수인 프레드 아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utting on the Ritz.
프레드 아스테어는 미국의 댄서이자 안무가이면서 배우의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스테어는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가와 캘리포니아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7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프레드 아스테어를 미국의 위대한 남자 배우 25명 중에서 5위에 선정했습니다. 미국 뮤지컬 영화를 이끌었던 또 한 사람의 귀재 진 켈리도 영화에서의 춤의 역사는 바로 아스테어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는 영화와 춤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1899년 미국 중부 지방인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레드릭 오스텔릭스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주한 맥주 기술자였습니다.
프레드는 어렸을 적부터 두 살 위의 누나인 아델과 함께 춤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엔젤리우스 오스털릭스는 남매에게 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대도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했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프레드가 양조 기술을 배워서 사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가 워낙 춤과 노래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 한 데다 어머니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무기를 한 셈이죠.
네, 누나 아델과 함께 댄스 교습소에 들어간 프레드는 춤, 피아노, 아코디언, 노래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워낙 재주가 뛰어나서 불과 10살 때 프레드는 누나와 함께 처음으로 전문적인 예술 무대에서 춤을 선보였습니다.
그 후 이들 남매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춤을 추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관중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한 비평가는 아스테어가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유연하게 춤을 춘다고 평가했다고 하니까 정말 춤을 잘 추었던 것 같네요.
네. 그 후 아스테어는 금방 뮤지컬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에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1920년대 이들 남매는 10여 개가 넘는 쇼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가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누나 아델이 영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스테어는 혼자가 됐죠. 전문가들은 언제나 누나가 프레드보다 춤을 더 잘 춘다고 평했는데 그런 누나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겠죠.
훗날 아스테어는 The Bandwagon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나 홀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I try to apply myself and teach my heart how to sing. 이 무렵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누나는 떠나고 일자리는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프레드는 실망하지 않고 영화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누나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샘플 영화를 보여주면서 영화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영화사 관계자가 그 영화를 보고 혹평을 한 것이 있는데요. 자, 연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약간 대머리인데 춤은 조금 출 줄 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게 악평을 받았는데도 아스테어는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영화계에 일단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스테어는 결국 춤과 노래로 미국 최고의 스타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프레드가 처음 출연한 영화는 리오로 날아가다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스테어는 진저 로저스라는 젊은 여성과 처음으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들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영화 속에서 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남자라면 정의로운 사나이 같은 역할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춤을 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가 춘 카리오카라는 춤은 경쾌한 리듬과 현란한 탭댄스로 황폐감에 쌓여있던 미국인들에게 활력소가 됐고 영화의 또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는 많은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춤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볼륨 댄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볼륨 댄스란 흔히들 사교 댄스 또는 연회장 댄스라고도 불리우는 거죠.
네, 이 댄스 비평가인 알린 크로체는 아스테어와 로저스는 지금까지의 영화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춤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감정을 가장 진지하게 표현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춤은 영화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유명 작곡가들이 아스테어와 로저스를 위한 곡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콜 포터가 작곡한 밤과 낮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명랑한 이혼녀라는 영화 속에서 아스테어는 로저스에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Day and night, why is it so
that this longing for you follows wherever I go? 프레드 아스테어는 이외에도 니타 헤이워스, 엘리노어 파월, 주디 가랜드, 레슬리 캐론 등 당대를 주름잡던 유명 여성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아스테어는 가끔 대단히 특이한 곳에서도 혼자 춤을 추기도 했죠.
영화 로열 웨딩에서는 벽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천정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벨 오브 뉴욕에서는 지붕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은 카메라의 기법으로 가능했던 것이지요.
또 춤을 출까요에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홀리데이 인에서는 발에 폭죽을 달고 춤을 추기도 했죠.
아스테어가 그런 춤을 추는 걸 보면 아주 쉬운 동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의 결과인데요. 이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전 프레드 아스테어와 그 상대역은 댄스의 스텝이나 동작 하나하나를 맞추기 위해 몇 주씩 연습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카메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여러 가지 춤을 한 번에 다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감독들은 댄서가 춤을 출 때 한쪽 모습을 찍은 다음 또 다른 면을 찍어서 이를 나중에 편집을 하곤 했죠. 아스테어는 절대로 이런 방식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영화의 관객들은 댄서의 춤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을 실제보다 빠르게 또는 부드럽게 조작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테어는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에미상 등 여러 분야의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I'm thrilled to death. I can't explain it any more than that. I really can't. Thank you.
자, 그런데 춤이란 몸을 쓰는 예술인데 프레드 아스테어도 나이에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죠. 70세를 넘기자 춤이란 영원히 출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춤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도 자신에게까지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도 딱 한 차례 더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의 뛰어난 춤꾼 진 켈리와 함께 춤을 췄는데요. 영화 That's Entertainment 2편에서였습니다. The stage is a world of entertainment.
사실 프레드가 언제나 춤추는 사람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1959년 해변에서라는 영화에선 연기자로 나왔습니다.
Doomed by the air we're about to breathe. We haven't got a chance.
I won't have it, Julian.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도 댄서가 아니라 연기자로 출연했습니다. 프레드 아스테어는 1987년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의 춤은 완벽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영화 애호가들은 필름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작품들을 남긴 위대한 연예인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I wanna be a dancing man while I can.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뮤지컬 영화의 판도를 바꿔놓은 배우 겸 댄서 프레드 아스테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B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I made a mistake. 나는 실수를 저질렀어. He is mismanaging his budget. 그는 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실수라는 뜻의 mistake. 잘못 관리하다라는 뜻의 mismanage. 두 단어 다 miss라는 접두사를 포함하죠. 오늘은 miss의 뜻과 함께 이 접두사가 들어간 다른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The mood in Congress is very volatile at this point. And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A misstep.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isstep 하면 잘못된 결정, 조치 혹은 실수를 뜻합니다. Misstep means a mistake in judgment or ac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mistake, mismanage처럼 접두사 miss와 조치라는 뜻의 step, misstep이 합쳐져서 misstep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접두사 miss는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죠? Miss means badly or unsuitably. Miss는 나쁜 혹은 잘못된이란 뜻이 있습니다. Like mistake, mismanage, and misstep.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은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의회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더 들어볼게요.
The mood in Congress is very volatile at this point, and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examples. Mismatch, 잘못된 조합, 어울리지 않는 조합. Mismatch, mismatch. Misbehavior, 올바르지 못한 품행, 비행. Misbehavior. Misplace,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다. Misplace, misplace. Misspell, 스펠링이 틀리다, 즉 철자를 잘못 쓰다. Misspell, misspell. 오늘은 잘못된 조치라는 뜻의 misstep과 함께 접두사 miss의 쓰임 공부해보았습니다.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크리스 브라운의 Try a Little Tenderness 조금 부드럽게 대해봐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I, oh, she may be weary. Them young girls, they do get weary. Wearing that same old shaggy dres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우한을 비롯한 인근 3개 도시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우한시와 인근 3개 도시의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전문